주께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을 풍족케 하시며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보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기쁨이 넘치며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행전 11번째 시간 성실한 성령님. 성경 본문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18장 19절, 19장 그 있는 부분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18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19장 1절에 주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났어.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11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계속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다른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발판이 된 에베소라는 터키 남단의 도시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또 세상을 바꾸셨는지 시대와 말씀과 기도의 길, 요 순서대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딱 10분으로 제한된 면회 시간을 가지신다면은 그리고 뭐가 네 소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언제 결혼합니까? 또는 아유, 저는 언제 취업이 됩니까? 저는 언제 승진이 됩니까? 제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또는 뭐 목사인 저 같으면 언제 저희 교회가 좀 부흥 좀 합니까?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물어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This one never!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 모든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 신경 꺼라.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웠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걱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과 영향력, 오늘 세계에서 로마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알고 있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잘 되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궁금해 마지 않는 일들의 때나 시기는 조바심 내는 것보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인정하는 것만치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나이가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이 현실에서 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고로 꾸려가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걱정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이 계획을 이루는 자본금 투자는 하나님 예수가 하셨습니다.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투자는 자본금은 예수가 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살신 공양과도 같습니다. 온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땅끝 같은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내라는 이 내는 나가 아니고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5장에 따르면 품 팔던 종이 그 사람이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는 얼마가 빚이 졌든지 간에 자기가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도살장에 가보면은 가축의 귀에다가 보니까 귀를 뚫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주인의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 주인의 이름은 귀뿔에 있는 것처럼 네임택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귀뿔을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은 그는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됩니다. 감히 비교되는 장면은 문설주의 제물에 피를 발라서 식솔들을 구원한 희생양의 완성자 예수의 피공로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우리 집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내려오셨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셔서 그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에 그 집안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세례로 그 사랑의 흔적을 몸에 지닌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가게 주인으로 운영하느라 골병골병 들었던 사람이 한 번은 가니까 그 가게를 팔았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그 가게에서 주급받는 직원으로 사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저 휴가도 가고요. 가게 문만 닫고 나오면은 언제 내가 일했느냐 싶대요. 그래서 일에 좋은 것을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인수인계한다고 그 사람이 올 때에는 입장이 왔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세상에 이래 좋은 것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요. 내 식구, 내 자식, 내 직장, 내 돈, 내 건강, 내 교회는 이 내는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귀뚫어져 행복한 종입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분민, 근심과 분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서 생겨지는지요. 인생의 참 주인, 예수 주인이 당신을 증거하라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기회가 오늘의 그 터전입니다. 거기에서 내 사명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의 피뿌리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인, 그것을 하라고 주신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계획도 투자도 되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에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하는 만치 하지만은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두 가지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은 그것이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요.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영역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이하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 길은 내 길대로 가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늘의 길은 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아볼로란 청년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나고요. 이 두 사람만 덜렁 남았어요. 바울을 따라서 왔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에 아주 바울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휴, 우리 스승 바울과 닮았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바울과 했던 것처럼 집에 데리고 와서 집밥 주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다 똑똑하고 맞는데 아직까지 구약만 알지 신약을 몰라요. 아직까지 예수가 오셔가지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더라 됐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얘야 그게 다가 아니란다. 그게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추천서 쓰고 도와준 것, 그거 자기네들이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을 때에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아볼로를 통해서 나중에 고린도서 읽어보시면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말씀을 잘 풀었으면은요. 그 정도로 된 바울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고 고린도 전서 우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합하면은 30장도 넘는 이야기가 아볼로를 시작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뒤를 따라서 바울과 그 뒤에 편지에도 동역자가 되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마틴 루터부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은 아볼로다. 구약에 있는 이 제사를 이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포커스가 그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전혀 아닙니다.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대화 나누고 위로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동네 요즘 같으면은 굉장히 저는 필라델피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대학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고대의 최고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그 박물관이 그런 도서관이 있는 동네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람 불러서 밥 먹여주고 또 가고 싶다는 대로 보내준 거 여비줘서 추천 보내준 거 그거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쓰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은 성령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의 행복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고 인정하는 선택을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을 따라서 나오는 순종의 결과로 행복이 나오는 것이지 행복은 크리스천의 행복은 조건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조건을 내가 선택함으로 나오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화산에서 용암의 분출이 산불 나듯이 저 혼자 난 것이 아니라 지구 속에 꽉 찬 마그마가 약한 집안을 뚫고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과 만남들은 마그마처럼 이 세상과 내 인생에 꽉 찬 성령의 역사가 표출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12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금방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이제는 19장이라는 에베소라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역사를 착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또렷이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 땅끝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 가정과 내 집안과 내 시대에 내 그 형편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12명과 바울을 만나게 하니도 성령.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터인데 꼭 집어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것도 성령. 기록하게 하신 것도 이 사도행전을 교회들에게 성경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도 성령.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풀게 하시는 것도 성령,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 겹겹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는 내게 들어왔습니다. 온 것을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떡상에 있는 12개의 무교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갈지만요. 갈지만은 일곱 금등대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두움이 있어 올수록 바깥 세상이 어두울수록 나는 더욱더욱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이 역사로 내가 해야만이 이것을 거쳐갈 수가 있고 이겨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나 바울이나 12명의 그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이 이런 파장을 낼 것이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와서 불꽃이 튀게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라서 오늘은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안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다 풀어서 설명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 들면은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이 성령의 생각과 그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생각의 줄기에서부터 이것이 갈래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금초 때에 거기 대해서 기름 붓는 생각으로 갈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밝혀져야 그 안에 있는 성소가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이 되면은요 캄캄해집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면은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알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곱씹습니다. 끝없는 윤회의 수렁에서 나오려면은 생각의 출발점이 나이냐 아니면은 누가 준 생각이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도 들면은 또는 미움과 섭섭이 생기면은 그게 내 욕심이니까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마음에 담고 이루려고만 하고 거기 대해서 품으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벌써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특징이 뭐가 되는가 하면 어두워져요. 그늘이 생깁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남쪽에 있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남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남쪽에 일곱 금초대가 있고 북쪽에 소가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앞쪽에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금향단이 있고 그리고 동쪽면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출입구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때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품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실 때에 그 줄기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 등불을 여러분 하나 꺼졌어도 일곱 개 남아있잖아. 여섯 개. 그때 다시 한번 거기 대해서 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출발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기도로 향으로 이것을 승화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끊어버려야 생각의 탈의가 정리가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의 증인되는 생애를 살게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잘라버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겸손을 배운 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금방 말씀했던가시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고요. 예수님의 피 없이 바로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나는 이것도 안 됐다라는 율법으로 해서 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 만약에 바로 들어가서 우리는 금향단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것은 주문 외우는 거나 비슷합니다. 내 기도가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거 갈수록 내만 강해지지 주님의 피가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금향단 하실 때에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불을 가지고 올 때에 제단불에서 나온 불이 아니고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욕심의 불을 갖고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것을 불살랐던 것은 예수의 피로 정화된 이런 열정이 없이 인간의 열정은 그것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을요. 우리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막에서 나오는 원리가 이런 것을 우리 눈에 보도록 실물 교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 피가 딱 가르치면 뭐로 가르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성령이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말씀과 기도로 길을 나오게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생명인 능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로 한 일들 2년 동안 넘은 세월 동안에 두란노라는 서원에서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계속 푸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풀었으니까요. 말씀에 헌신한 사람 몇몇이 혼자서 그냥 틀빛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못 잡아도 1년에 365일인데 그중에 좀 쉬는 날도 있을 거고요. 좀 피곤한 날 있어요. 바쁜 날 있어요. 다 잡아서 5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500회를 열심히 배우고 나니까 온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고린도에서만 최소한 18개월을 같이 일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니까 가죽 수공업 장사꾼 부부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수제 아볼로를 능히 가르칠 정도로 이들의 삶이 말씀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불씨나 불꽃이니 불로 비유하는 것은 손가락 끝만 불이 닿아도 온몸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으로 접근해야 옳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는 중매장이와도 같습니다. 성령은 조명기사입니다. 성령은 그 불을 자기에게 비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에 귀신놀이 할 때 자기에게 붙이면 귀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 불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춥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람이나 다른 데다 비추시면요, 그것은 벌써 시작은 옳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가운데 과정에서 싹 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그것을 싫어하면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게 하고 가운데 무엇으로 대치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그 속에서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상대할 때 잘못하면 이런 자세가 가기 쉬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상대 측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빼먹는 겁니다. 취사선택에서 내가 써먹고 이득을 얻어야겠다고 하면은 가족이라도 멀어지고 배신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는 말은 인격체예요. 그냥 내가 그냥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는 말씀이시니라라고 입고를 하셨어요. 인격체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 일이겠습니까? 상업적 거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와 연애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그 도에 대한 인격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끝입니다. 성령은 기도로 길을 내십니다. 비유로 하자면 말씀과 기도는 기차레일처럼 성령이 맞잡고 일하시는 철로길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 내가 맡겨준 일터와 세상은 그 위를 교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그 위를 움직여가는 기차입니다. 그 기차를 성령이 지금 끌고 가시고 움직여가시고 내 인생을 가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나는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차 레일이 선로가 있으면은 거기에 객목이 있잖아요. 나무를 이어주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흐트러집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기차가 다 끝나는 종착역까지 평생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1, 2차 전도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역사는 일을 시작하고 나면은 그리고 떠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사역의 영역은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변화는 가져도 도시 전체를 바꾸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2차 전도여행의 끝에서부터는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온 동네에 그냥 떠나질 않고 1년 6개월 또는 거기 대해서 이태 동안이나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풀어주시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성전 전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쪽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 전에 보시면요,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동쪽으로 향해서 떠나가셨어요. 쭉 떠나가셔서 지금 바벨론 쪽에 가셨다가요, 거기에서 다시금 돌아오시고 성소의 문이 열리시면서 다시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오셔서 다시금 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역사가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성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쭉 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역사가 무엇으로 나오는가? 그 역사가 성전 문지방으로 동쪽으로 나오는데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지금 정말로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씻으실 때에 베드로가 온몸까지 씻겨달라 그러니까 몸을 다 씻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번제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감히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발과 손을 씻어라.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발과 다 하신 것은 그것은 다 우리 안에 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 말씀과 향단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이 충만하게 되고 나면은 그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내 사람이 바뀌는 역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쭉 하고 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되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손수건이라도 그 옆에 가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역사가 지금 점점 배어나와서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그 안에 성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것들까지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실 때에 제단의 남쪽으로 통해서 동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남쪽의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교회가 금촛대가 있는 방향입니다. 금촛대의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거기 대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 대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 역사를 할 때 그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고린도, 지금 에베소까지 거기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부흥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법으로만 생각했지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역사가 문지방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가면 갈수록 돼서 나중에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길로 가셨다. 교회 역사가 그 이야기고요. 우리의 지금 오순절 성령 부흥의 역사가 장대형 교회 역사가 그것이고요. 모든 교회 역사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길 외에는 말씀과 기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기 대해서 가슴이 타기를 여기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할 때에 우리는 에베소 성이 바뀝니다. 한 개인이 바뀌어서 산발적인 역사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안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이 도시가 바뀌어지고 이것을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셔야지 내 개인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를 성령이 이루시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역사를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걸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걸려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질까요? 주님께서 하신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다니면서 그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찬양과 기도는 같은 쪽입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했고 이미 그건 했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여리고 성문이 열릴 때까지 그 역사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성전 밖에서 많은 역사 이루셨지만 할수록 갈수록 원하시는 것은 성소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갈구하신다.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뉴호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영기 선교사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참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참 그분의 몸을 던져서 저희들을 구하시며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참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저희들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나르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완전 무장하여서 이 세상 악마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제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 저희들을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다가와 참으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날이 더하여지고 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합치며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참 좋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로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말씀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귀한 말씀 나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일구어 갈까고 저희들의 할 일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며 말씀의 바탕 위에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를 더 높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흘리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에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부서져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먹고 여러분의 심령을 먹도록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 겸손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지신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런 일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말씀을 내가 먹으며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시사 축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을 이 잔을 마심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대사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적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잔을 받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잔을 저희들이 마십니다. 주의 피가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육신의 혈기나 욕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서 내려오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금등대의 기름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놀라운 물의 역사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일터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으로, 성찬의 약속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잔 받으시고 같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이십니다. 잡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196장 통일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 온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곱 금초 때에 몸통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인생과 교회와 일터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그들의 평생 부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